제135장 하나님의 아들이 된 초기의 표현. 시간 1940년 11월 1일. 장소 상해. 주 이 메시지는 새로 침례받은 사람과의 대화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9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머릿말. 아주 기이한 일이 하나 있는데 곧 사람이 출생하고서 그가 단지 한두 살 때에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를 알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가 성장하면 자연히 자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부모는 누구이고 어디에 사는가를 알게 됩니다. 만약 성장해서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길에서 길을 잃고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고 어디에 살며 성은 무엇인가를 묻는데 일절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가 낳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때에는 유대인이 만약 족보를 외우지 못하면 유대인이 되기에 합당치 않았는데 그가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인 것을 염려해서였습니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장은 그리스도의 유래를 언급합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출생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일단 길을 잃게 되면 방법이 없게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의 영적인 출생을 아는 것과 자신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아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우리를 하나님이 낳은 것이며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족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누구이며 신분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경찰이 당신을 공산당으로 의심하여 당신을 조사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데 입으로만 당신이 누구인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면 어쩌면 당신은 명함을 꺼내어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명함에 있는 사람이 본인인지는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점에 관하여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할 네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사실 네 가지만이 아니지만 편리를 위해서, 현재의 사용을 위해서 나는 다만 네 가지 요점만 언급합니다. 1. 하나님을 인식함. 요한에서 1장 6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을 비유로 들 때 전자는 좋은 것을 가리키고 후자는 나쁜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에서 어두움은 결코 어두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며 결코 어두운 가운데 행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환경 가운데 거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떨어졌다면 이것은 그에게 복음의 빛이 없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방 안에 등이 꺼졌다면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앉아있게 되고 서로의 얼굴을 분명히 볼 수 없으며 이 방 안의 모든 것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모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가 계속해서 악한 일이나 나쁜 일을 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빛이시요 빛 중에 거하시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편 18편 11절은 하나님이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때에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곧 지성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추측해야 하는 하나님, 이해되지 않고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방 안에 불이 꺼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추측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추측할 수 있을 뿐 분명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흑암 중에 있다면 그분이 나의 죄를 사했는지 사하지 않았는지를 모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나는 역시 모릅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데 지성소 안의 휘장이 이미 찢겨졌고 빛도 비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 밖에 빛이 있는데 문을 열었어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성소로부터 계시되었으며 더 이상 숨지 않으십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추측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저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나는 비록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 하늘이여 당신이 나를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당신이 나를 낳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있고 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을 때의 상황으로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 어떤 서양인 친구는 나에게 구약과 신약에 어떤 분별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가려지신 분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신의 산의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서 안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말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 대해서 안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를 때 당신이 다만 나에게 눈과 입이 있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눈이 있고 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아주 상세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역시 이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 가운데 거하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럴 때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계시가 있어야 하는데 계시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축복입니다. 이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기능이며 첫 번째 표현이고 또한 첫 번째 증명입니다. 2. 형제를 사랑함. 하나님은 빛이시고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결코 어떤 문제도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요한일서 3장 14절은 만약 형제를 사랑하면 자신이 이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구원받았음을 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만약 배경과 계급과 종족과 가문이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으려 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어깨를 두드리며 동일한 일을 하거나 서로 얼마의 것들을 줄 뿐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안에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잘 돕지만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고 그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것은 안의 일입니다. 무릇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반드시 그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사람이 형제인지 안다면 자연히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기차나 배에서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뿐인데 만약 한 사람이 성경을 꺼내 읽는 것을 본다면 당신은 그가 어떤 교파인지 파벌인지를 묻지 않고 그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이 입까지 튀어나오려 할지도 모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얻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구원받고 거듭난 표현이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증명입니다. 3.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음.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시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29절은 의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범죄하지 않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사람은 의의를 행하며 그의 안의 생명은 의의를 행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성품입니다. 예를 들어 코르크 토막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만약 1톤의 돌 위에서 누른다면 코르크는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이 코르크가 만일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 초마다 항의하며 나는 원래 위에 있었는데 돌이 나를 아래로 누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코르크가 가라앉았을지라도 코르크를 가라앉는 나무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압력이 없어졌을 때 코르크는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무가 혹 가라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무 자체가 언제나 가라앉는 것은 아닙니다. 돌은 다릅니다. 돌은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만약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죄를 범한다면 나는 여전히 그가 범죄치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있는 본성이 범죄하지 않는 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약 죄를 범하면 안에 그를 괴롭게 하는 일종의 능력과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한 자매는 이렇게 간증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믿기 전에는 거짓말을 해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거짓말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는 그렇지 않아서 거짓말을 할 때는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도 붉어지며 안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은 죄라고 그녀를 참소했습니다. 그녀 안에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작정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본성이며 안에의 능력이 그를 이와 같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본성을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본성을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생명입니다. 당신이 만약 나는 그리스도인이므로 도박,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아주 곤란하게 할 뿐입니다. 당신이 만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를 악물고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에 범죄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안에 죄를 범하지 않는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죄를 범하면 이 성품은 당신을 괴롭게 하고 당신을 반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이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죄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생명이며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세 번째 표현입니다. 4. 하나님의 증거가 마음 안에 있음. 요한일서 5장 10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은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도 이러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영도 증거합니다. 진격상 형제가 장모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진형제의 자매가 자신의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진형제는 환경으로 인해 아내를 따라서 부른 것입니다. 진형제의 자매에게는 아들의 영이 있지만 진형제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연스럽고 달콤한데 이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소위 교우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는데 너무 빨라서 상반절을 뛰어넘습니다. 상반절은 하나님의 증거를 말합니다.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게 되면 자연히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다를 읽을 때는 마치 자신에게 영생이 있는 것 같이 느끼지만 저녁에 침상에서 생각해보면 영생이 없는 것 같고 얻은 생명이 영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 마음속에 간증이 있은 후에야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있은 후에야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외적인 일이 아니고 지식의 일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으신 자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며 주님 안에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고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표현이며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증거입니다.